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차별성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가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니크니스, 독특성이 뭐냐. 어떤 학자가 그것은 성육신 신앙이다,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발표를 하자 다른 학자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학설은 다른 종교에도 결코 없지 않다라고 반론을 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아무래도 부활신앙에 있지 않느냐. 이때 다시 다른 학자가 죽은 자의 환생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존재한다고. 이때 옥스퍼드의 유명한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Grace. 사람들은 결국 그의 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은혜, Grace,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찬양이 우리 모두가 애창하고 있는 존 뉴턴 목사님의 유명한 Amazing Grace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관대한 용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비유가 오늘 함께 낭독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소위 용서함을 모르는 종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의 퀘스천으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두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은, 유대의 랍비들은 세 번까지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네 번째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일곱 번까지 용서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는 최고의 용서의 숫자를 아마 말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대답, 본문 2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제한이 없는 용서. 아니, 우리의 삶에서 용서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용서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율법이 지배하는 문화는 복수의 문화였어요. 이런 문화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창세기 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요. 창세기 4장 24절 시작. 카인에게 벌을 줄 때, 복수의 벌을 줄 때 7배로 주라. 라멕을 위해서는 70배, 70배 혹은 7배의 소위 복수의 사상이 구약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천국 백성의 비유, 오늘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삶의 중요한 특성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로 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삶. 한 종류는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주인에게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달란트? 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금 한 달란트면 16년을 살아요. 한 달란트 가지고 몇 년 산다고요? 16년 셀러리에 해당돼요. 잘 절약하는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가지고 20년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만 달란트면 16만 년이죠. 혹은 20만 년에 해당되는 셀러리, 어마어마한 셀러리, 그만큼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 그것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주인이 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알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고백할 때 죄라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인 부채예요. 빚이에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탕감해 주셨다고,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본문의 28절을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 1만 달란트, 20만 년에 해당되는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가서 목을 잡고 빚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한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백 데나리온이니까 백일. 그러니까 약 석 달 정도. 석 달 조금 더 돼요. 자, 20만 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한 석 달분의 빚을 진 사람을 찾아가서 너 빚 갚으라고 목을 잡고, 원문에는 목을 비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을 비틀면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자,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고도, 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 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용서받고 이웃에 있는 눈에 티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까요? 자, 그렇다면 본문은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다고 가르치십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진노에 직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자, 32절,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4절에 주인이 노했다, 분노했다, 노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독촉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강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는 이웃의 허물을 찾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자기 반성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반성.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다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빗나간 정의의 이름으로 이웃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때때로 잊지도 않은 이웃의 허물을 만들어 공격하고 공격의 쾌감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그가 하고 있는 행위는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행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라는 말을 신약성경 히라버에서는 악마라는 단어를 디아볼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볼로스. 그런 게임도 있죠. 그 게임이 악마란 뜻이에요. 그게 디아볼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자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디아볼로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참소자 혹은 고발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웃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람,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그들은 바로 악마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도구.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주인이 노하신다고, 분노하신다고.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자, 이런 교인들이 존재했던 초대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파당을 만들어 서로 싸우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또 성찬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성찬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예배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파당만 만들고 이웃을 공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노를 전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건 진노의 3단계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진노하신가? 처음에 약하게 하세요. 깨달아라. 약하게 하세요.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병들게 하세요. 누워서 생각하라.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잡버려라. 목숨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예 목숨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가 카톡 많이 하잖아요. 동아리 밴드에도 가입하고. 근데 어떤 카톡 들어가면 정말 진실성이 없는 가짜 뉴스만 판치고 이웃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밴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밴드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의 영성 생활, 신앙 생활에 커다란 손실이 옵니다. 당장 떠나십시오. 당장 그런 밴드를 떠나세요. 자, 이런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그 결과를 계속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님이 진노하신다고. 진노의 또 하나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34절에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말은 옥에서 고문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고문이 와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고문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문할 수도 있어요. 미움의 영에,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감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속히 이런 감옥에서 걸어나와 자유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국 본문의 천국 백성의 비유는 우리가 정죄의 사람, 정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반대, 반대는 뭘까요?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겠죠. 은혜의 영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혜의 영에 사로잡힙시다. 이건 우리가 지향할 바죠. 자,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에 사로잡힙시다. 다 같이 시작. 은혜의 영에 사로잡힙시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선 그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가 가능함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아마 본문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그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요? 70번씩 7번 용서라고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직설적 대답이 있다면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네가 내 은혜를 기억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한다면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 대답 대신 주신 것, 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은 종, 또 그것을 망각해버린 종, 그 종의 비유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역사하자 불가능해 보인 용서가 가능했던 우리가 살기는 이 시대에 있었던 최고의 용서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무대로 해서 일어났던 실화 사건이에요. 미국의 존 플러머라는 공군 조종사와 베트남 여인 킴 푹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 1972년 6월 8일 미군 조종사, 당시 베트남의 조종사 존 플러머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베트남의 트랑방 마을에 네이팜탄을 투하시킵니다. 그는 거기에 당시 민간인은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거침없이 네이팜탄을 투하했고 적들이 은거했던 마을은 깨끗이 소탕되고 작전은 성공했고 그는 2년 후 1974년 고국으로 귀환한 다음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신문이 배달되는데 신문에 사진 한 장이 나와 있어. 베트남 전쟁에서의 사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트랑방 마을. 자기가 포탄을 터뜨렸던 그 마을에 화상을 입은 소녀 하나가 벌거벗은 채로 울부짖으며 거리를 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딱 본 순간 아, 내가 떨어뜨린 폭탄, 그 마을인데. 그 순간부터 잔 플러머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사진과 김풍 여인의 사정을 알고 크리스천들이 이 여인을 미국으로 데려와요. 2년에 걸쳐서 무려 17번의 성형수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의 이 여인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나중에 살게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김푹이라는 소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임으로 영접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또 잔 플러머 공군 조종사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는 술로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세 번씩이나 이혼을 합니다. 그래도 삶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삶의 벼랑길에서 마침내 그는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성경.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는 신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 20년 동안 잔 플러머는 공군 조종사는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워싱턴 DC 베트남 메모리얼 파크에서 베트남 전쟁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기념식이 있는데 김푹이라는 이 여인이 거기서 스피치를 한다고. 그걸 본 순간 그래 지금이야 내 마음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워싱턴 DC로 날아갔습니다. 김푹이라는 여인의 스피치가 끝나자 그는 강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폭탄을 떨어뜨렸던 그 공군 조종사입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벌벌 떨며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김푹은 그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를 살며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영어로 세 마디 했어요. 세 마디. It's alright. It's alright. I forgive. I forgive. 괜찮아요. 용서해요. 내가 용서해요. I forgive. 이 사건 직후에 두 사람이 다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에 기막힌 동일한 강조가 있습니다. 김푹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잔 플러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은혜의 영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용서의 드라마, 그것은 은혜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동일하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해야 할 일, 용서가 명령임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용서는 명령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이슈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물론 가해자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의지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도무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이런 의지적 순종을 통해서 용서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우리 시대에 실현한 또 한 명의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화란 출신의 성녀라고 불리워지던 하이딩 플레이스 피난처의 코리 텐 붐이라는 분입니다. 코리 텐 붐. 코리 텐 붐의 가족은 나치 시대에 유태인들을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온 가족이 독일의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어요. 코리 텐 붐, 이 여인만 혼자 생존자가 되어 2차 대전이 종료되었을 때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도하면서 미션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도저히 불가능한 독일 사람들, 이 나치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독일의 마을마을을 다니면서 독일의 교회교회를 다니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용서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뮌헨 근처에 한 교회에 와서 할 때 예배가 끝나고 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의 간수. 모진 고문과 그리고 지독한 모멸감을 주었던 바로 그 간수. 자기 가족들의 죽음의 원인이었던 그가 자기 앞을 향해서 걸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그는 하이딩 플레이스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어요. 나는 그동안 용서를 역설해왔지만 그가 내 앞에 포착된 순간 나는 그냥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웃을 수도 없었다. 내 안에 복수심과 분노만이 들끓었다. 그러나 이내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야 라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면 용서는 나의 의무인 것이 깨달아졌다. 용서는 나의 의무라고. 그래 난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용서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손을 뻗쳐 그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다. 의지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용서해야 되니까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성령이 도와주셨을 때 그는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삶, 진정한 기쁨의 삶을 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용서하고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제발 용서하고 삽시다. 하나뿐인 내 편 드라마에서도 다 용서했어요. 오늘 밤에 다 용서하고 끝날 거예요 아마. 예.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분. 그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됐어요. 그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미움과 여러분의 불평과 비난과 아픔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채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